예, 벌써 이제 성경에서 창세기가 끝났고요. 출애굽기가 끝났고 이제 레위기를 건너뛰고 민수기를 마쳤고요. 신명기 이제 오늘 신명기를 마치는 날입니다. 이 제가 말씀 중에 건너뛰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불안하시죠? 예. 왜 건너뛰었을까? 성경을 다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읽는 성경이 왜 이야기로 먼저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성경이 우리 바램대로 쓰여진 순서대로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야기 순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기를 하다가 자꾸 힘들어서 포기를 하게 되는 이유이죠. 그래서 오늘쯤에는 제가 여러분께 우리 성경의 구조를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모세오경을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요. 왜 레위기는 제가 건너뛰었을까요? 한번 슬라이드를 한번 봐주시면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경반에서는 알려드렸습니다. 자, 창세기는 모든 시작과 타락과 이제 하나님의 복음, 첫 번째 복음이 선포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는 이야기였어요. 그 백성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 백성이라는 게 부족이잖아요. 7, 80명의 부족. 한순간에도 역사에서 사라질 수 있는 부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에 심으신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 부족을 이제 수십만, 수백만의 백성으로 크게 불리셨어요. 그 다음에 불어났으니까 어떻게 이제 땅을 주시고 인도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꺼내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요. 여기까지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레위기를 뛰어넘었습니다. 왜죠? 레위기는 그런 규례와 법도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거룩하게 하는 법, 정결법, 이것에 대한 법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출애굽기 순서가 레위기가 있다고 레위기를 읽어 나가시기 시작하면 거의 초신자들은 성경을 덮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 성령 만나기 전에 너무 재미없는 책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다음인 이야기인 민수기로 가야 됩니다. 예. 저는 민수기를 얘기할 때마다 초등학교 친구 이름이 생각나요. 민수기. 예. 민수기로 가면 거기서는 이제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다시 40년간을 이렇게 다시 방황하게 됐나. 그 다음에 신명기가 나와요. 근데 신명기를 읽으면 헷갈려요. 이상하다. 모세가 나오면서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것 같고 얘기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책을 덮습니다. 신명기를 왜 잠깐 건너뛰어야 되냐면요.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가지만 신명기는 이제 1세대가 다 광야에서 메뚜기,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하다가 메뚜기처럼 다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리더로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다시 한번, 예전에는 가나안의 밑에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가나안의 동쪽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 땅을 앞두고 하나님이 모세를 말씀하시죠. 너는 못 들어간다. 이제 너는 후계자를 세우고 준비해라.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그 마음 이해가시나요? 40년 평생을 난안 간다고 안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끌어내셨어요. 그 다음에 연단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받았어요. 40년 동안을. 그런 다음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이 너는 나에게로 오라.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때 모세는 단 한마디도 반항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고 모세가 고별 설교,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으니까 또 이해가 안 돼서 성경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로 진행을 한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아니라 창출, 민수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죠. 그렇게 이런 맥락에서 구약을 보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로 묶어진 것이 아니라 문학 장르로 묶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세오경은 역사서이면서 율법서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역사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지고 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을 받기도 하고 안 들으면서 저주를 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 역사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옵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바벨론 포로 끌려갔고요.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중간중간에 역대상하는 또 열왕기 상하가 나오지만 조금 다른 관점의 기록이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번 여러분 책을 덮게 됩니다. 역사에 가서 또 한 번 책을 덮게 되죠. 그런데 스토리를 이어가시려면 이 표를 가지시고 쭉 가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이야기가 나오면 좋은데 시가서가 나와요. 그게 바로 뭐죠? 가운데 있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 이야기에 연결이 안 돼요. 이 글들은 역사가 아니고 지혜서입니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뭉텅뭉텅이 모아놨어요. 모세오경, 역사 이야기, 시가서, 그 다음에 예언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선지서들. 근데 살던 시대가, 이 선지자들이 살던 시대가 다시 역사에 있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 도표를 보시면 아, 저 왕시대, 열왕기 상하시대에 저런 선지자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시대엔 누가 활약했죠? 예, 에스겔, 다니엘. 다니엘이 뒤쪽 사람이에요. 근데 다니엘 분량이 굉장히 크거든요. 대선지서예요. 그래서 앞쪽으로 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너무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이야기로 그래서 읽어나가는 겁니다. 자, 포로기에서 돌아올 때쯤 학계, 스가랴, 그리고 마지막 선지가 누굽니까? 말라기입니다. 이렇게 묶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구약은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창출, 민수, 삿, 사망, 스느. 예, 무슨 원자 주기율 같죠? 예, 요 순서로만 여러분이 성경을 뚫으시면 그러면 전체 이야기가 보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창출, 민수, 삿, 사망, 스느. 느헤미야까지 하면 귀한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이제 나머지는 선지서예요. 선지서는 이야기와는 상관없고 역사 이야기는 상관없으니까 필요하시면 자세하게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까지 살펴본 게 뭐냐면 창세기 봤고요. 출애굽기 어떤 이야기인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민수기는 어떤 내용이었죠? 이렇게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앞둔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다 멸망하고 광야로 다시 들어가서 방황하다가 40년 방황하다가 죽게 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뭘 가르쳐주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멸망하느냐. 그래서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 이걸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뭘 하지 말라고 그랬죠? 지난 수요일에 예, 문제를 크게 이야기하지 말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 것. 세 번째는 메뚜기 자화상을 버릴 것. 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선포할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린도서에 보면은 원망하다가 다 죽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엔 뭐가 들어있냐면요, 민수기는 하지 말라는 게 들어있다면 신명기는 제발 이것만은 기억해다오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광야 생활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다시 들어가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세대들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광야같이 알 수 없는 길을 왔어요. 그리고 힘든 나날을 보냈어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또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매우 척박한 일상, 다른 일상이겠지만요, 다시 삶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경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너희가 다시 예전처럼 살 거냐? 아니면 너의 삶의 기반과 반석을 말씀의 가치 위에 다시 한번 세울 거냐?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이제 척박한 광야를 이제는 떠나서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런데 거기서 너희가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그 땅을 얻는다 해도 우리 이 식으로 말해볼게요. 다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축복된 일상, 풍성한 일상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축복이 되지 않으려면, 반짝하고 끝나는 또 다른 재앙을 맞이하는 그런 축복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말 자체가 듀로라노미라죠. 듀로라는 뜻은 둘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세컨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노미라는 말은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법이다, 두 번째 설명하는 명령이다,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뜻에서 신명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타난 우리가 이제 지켜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염려를 알려주시고 있어요. 2절이죠.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염려가 뭐라고요? 너희가 풍성한 삶으로 다시 들어갈 때 그 축복이 영원하기를 원한다, 길이 길이 가기를 원한다, 잠시 잠깐 가다가 또 재앙을 만나지 않기 원한다, 이것입니다. 11장 17절로 넘어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기 내내 흐르는 걱정이 그겁니다. 너희는 그 땅을 밟게 될 거야, 축복을 받게 될 거야, 응답을 받게 될 거야. 그런데 그 땅에서, 그 응답에서 속히 멸망할까 봐 두렵다, 염려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에는 정말 믿음으로 새로워진 우리 심령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전과 같지 않은 반석 위에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쓰임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잠깐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사울 같은 그런 인생 되지 않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부자도요, 잠깐 반짝하는 부자가 있고 대대로 잘 되는 부자들이 있잖아요. 한국의 경주의 최부자라는 유명한 부잣집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최부자가 지금까지도 이 가문이 계속해서 자손들이 번창하는 이유, 부자가 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 가훈이 있습니다. 가훈을 좀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어떻게 하면 이 부가 내 자녀 때에서 끊어지 않고 계속해서 계속되느냐. 첫 번째,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즉, 권력과 가까워지지 말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또 두 번째, 재산은 만석 이상 지니지 마라. 욕심을 부리지 말고 사회에 환원하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요, 손님,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그래서 부자가 됐을 때 인정을 베풀고 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이 집의 가훈 네 번째는요,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마라. 예, 우리는 어때요? 이때가 기회다 하고 막 확장하잖아요. 망해가는 회사 막 사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진 자로서 없는 자를 착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최씨 가문에 시집오는 며느리들은 시집온 후 3년 동안은 무명옷을 입어라. 그래서 검소한 생활, 전략하는 생활을 실천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명령은요, 가훈은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래서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상부상조에서 우리 동네에 거지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최씨 가문 한 가문으로 말미암아 온 동네가, 온 마을이, 지역이 얼마나 고마워할까요? 얼마나 풍성해졌을까요? 적이 없어요. 적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물려가도 계속해서 그리고 이 정신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부가 자녀들에게 계속 물려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세상에도 이런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법칙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내가 너에게 준 복이 끊이지 않고 너희 자녀, 손주, 손자들에게서 더욱더 번창해 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염려하는 것이 있다. 너희가 잠깐 복을 받고 속히 멸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스트럭션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신명기에서 이거 한 가지만 나눌 겁니다.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성경 중에서 매일 암송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쉐마 구절이죠. 쉐마라는 말이 들으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먼저는 들어야 됩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나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들으라.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자, 우리 같이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물리치고 복을 얻게 될 거야. 나의 약속을 통해서 너희는 크게 번창하게 될 거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라. 오직, 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시 가나안은 벌써 창세기 11장에 이제 바벨 종교가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이 세상의 우상 숭배가 바벨로부터 시작되었고요. 인류의 역사를 계속 타고 우리를 혼미케 하고요. 결국 요한계시록 인류 종말 때 심판받는 것도 바벨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7년에 진노를 부으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처리하는 것이 종교의 영입니다. 우상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실 때 제일 먼저 주신 싫어하시는 계명이 뭐였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여러분, 우상에 대한 것들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째째한 분이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상을 따를 때 우리는 멸망하게 되고 파멸하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은 너에게 God, 여기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예, 유일한 하나님은 God이잖아요. God. 근데 여호와는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God으로 말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세상이. 그런데 그 God들 중에서 오직 유일한 하나님으로 엘로힘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신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많은데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엘로힘 하나님. 너희가 지금 음성을 듣고 따르고 있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지금 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도 구원으로 갈 수 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시면 천하 다른 인간에게 구원받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어서 어떤 사람도 의인이 되어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할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다신주의에 빠지게 되고 이런 물결에 빠지게 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데 여러 것들을 신이라고 부르는, 하늘도 신이라고 부르고 땅도 신이라고 부르는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갈 텐데 이 유일신 하나님 신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말 성경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먼저 나오지만, 예, 동사가 먼저 가는 이들의 말과 영어 성경에도 love your God입니다. Love your Lord, love the Lord. 이게 뭔지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이 명령으로 되나요? 왜 하나님이 그런데 사랑을 명령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가정별로 하부르타 해보시기 바랍니다. 샘터별로 하부르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부관계를 생각해보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사랑은 뜨거운 일시적인 감정, 기분이 아니라 커밋먼이죠. 헌신이죠.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답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 사랑을 강요하실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사랑해서 유익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랑해도, 아무리 사랑해도 중독에 빠질 수 없는 것, 아무리 사랑해도 부족한 것,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부작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과하게 사랑해 보십시오. 거긴 항상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어떤 부작용도 없는 것 같아요. 오직 축복과 생명, 풍성함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With your heart.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With your soul. 그리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With all your strength.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마음이 안 가는 사랑 있죠.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게 아니죠. 두 번째, 뜻을 다하고 soul, mind. 우리 원동현 박사님은 이 구절을 다섯 개의 힘으로 나눴는데요. 그 중에서 이 부분을 지력이라고 이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적인 힘으로 섬겨야 된다. 예,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심력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다해서, 지력을 통해서 힘을 다하여, strength. 마음만이 아니라 몸이 가는, 우리의 힘이 들어가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막연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근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뭔가 사랑에 빠지면 이렇게 되잖아요. 진짜 사랑에 빠지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낚시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낚시하는 사람들 보면 좀 안타깝고 그랬어요. 근데 낚시를 사랑하는 청년 하나가 저를 데리고 스포츠 낚시, 뱅에돔 낚시를 태워줬어요. 근데 거기 선장님이 딱 낚싯대 하나가 딱 잡힌 낚싯대를 제 손에 딱 안겨준 거예요. 이 손맛을 팍팍팍 튀는 손맛을 보는 순간 낚시에 대한 제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 순간 낚시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당장 오는 길에 서점에 들려서 낚시에 대한 책을 샀어요. 예, 네, 돈을 들여서. 여러분, 그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와 함께 예약을 합니다. 그리고 막 기다립니다. 고대합니다. 와.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식구들을 데리고 틈만 나면 낚시하러 가는 거예요. 저기 뭐 90마일 되는 어디야? 예, 저 밑에 오노프레까지 내려가고요. 그 발전소 있는 데까지 가고요. 저 북쪽으로 또 막 말리부까지 가고요. 낚시하러 다니는 틈만 나면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건 어떻게 되죠? 처음에 마음을 다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막 가게 돼 있어요. 막 생각나고요. 막 그립고요. 거기 가고 싶고요. 어떤 날은요, 아침에는 이 바다, 저녁에는 저 바다를 갔어요. 이게 사랑에 빠진 거예요. 두 번째, 뜻을 다한다는 거는요, 공부하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고 연구하게 돼 있어요. 책을 샀다니까요. 책을 막 뒤져보는 거예요. 인터넷을 뒤져보고, 어떻게 하면 월척을 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큰 걸 낳고, 고기가 어디 사는가. 예?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공부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적으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말씀을 연구하게 돼 있어요. 공부하게 돼 있어요. 말씀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실까?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실까? 예? 사랑에 빠진 게 그거죠. 세 번째는 힘을 다해서 안 쓰던 돈도 쓰고요. 여러분, 돈을 쓴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힘을 다한다는 거예요. 사랑에 빠져보세요. 돈이 아깝지가 않잖아요. 제가 오죽하면 책을 샀겠습니까? 낚시 책을. 그리고 몸을 가잖아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되면서 최근에 이제 자전거 타기에 사랑에 빠지니까요. 새벽에 막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이거 자전거 타야지, 자전거 타야지. 전날부터 막 상상을 하고, 자, 이제 헬멧, 갈아입으러 다 준비한 다음에 일어나서 가기만 하면 돼. 몸으로 가는 거예요, 몸으로.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이게 뭐죠? 몸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힘을 다해요. 사랑이란 이런 거다. 하나님과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식으로 사랑하지 말고. 마음이 빠지고 형식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말씀을 읽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 그리고 말씀만 읽습니다. 이건 뭐죠?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진심으로 이런 사랑에 빠질 수 있게 될까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에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지혜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또 줄줄이 나오다가 뭐라 나오죠? 마지막에 성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The spirit of the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가 성경 읽는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헌신한다고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식으면 하나님과의 사랑도 식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도 중요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아주 새기라. 마음에 새기는 법은 뭘까요? 말씀을 암송이죠. 암송.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라. 여러분, 다양한 본문을 우리가 쓰거나 묵상하는 것보다 한 가지 좋은 본문을 계속해서 암송하거나 묵상하는 것이 더 파워풀할 때가 있습니다. 아예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비석에, 마음비석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diligently teach them.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고 강론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복을 받기 원하느냐, 내 약속을 거머쥐기 원하느냐, 그리고 영영히 그 복 가운데 살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라. 이 복이 너에 대해서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느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신앙을 전수하라. 부지런히.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절대 자녀들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성경은요, 100% 부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세들아, 너희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모인 여러분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여호와를 사랑하기를 가르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십시오. 마음을 다한 기도와 찬양, 지력을 통한 사랑, 힘을 다한 사랑, 이 모든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흘러 넘치는 그것을 보여주라. 그래서 가정예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감격을 자녀들은 고스란히 보고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라, 열정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뜨겁게 하나님과 연애하는 모습들을 자녀들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며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모습을 자녀들은 뇌에 각인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섬기는 건 저렇게 기쁜 거구나. 하나님 섬기는 건 저렇게 감동적인 거구나. 우리 부모님 섬기는 걸 보니 저렇게 열심히 몸으로 헌신하시는구나. 저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그런데 하나도 불평함이 없고 기쁨과 감격과 기쁨으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구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같이, 우리 아빠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게 신앙 전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게 말씀 써 하지 않습니다. 함께 씁니다. 그리고 함께 나눕니다. 집에서 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 부모들만 몰래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모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에 감사한 일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헌금을 드린다 하고 알려줍니다. 저들도 그 길을 따르도록요. 몰래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이야기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공산주의를 만든 마르크스 아시죠?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유대교를 섬기는 집이 독일로 이주를 했답니다. 그런데 독일을 이사를 했는데 아빠가, 마르크스의 아빠가, 우리는 더 이상 유대인 회당 가지 않는다. 깜짝 놀랐죠?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자라니까. 왜 회당을 안 가나요? 우리는 이제 루터란 철치 간다. 독일에는 루터란 철치가 많잖아요. 왜 갑니까? 아버지의 대답이 루터란 철치를 가야 비즈니스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마르크스는 알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때문에 회당을 간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마르크스는 방황합니다. 그리고 회의에 빠졌고 종교의 회의를 빠졌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를 창시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마르크스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사람들의 정신을 빨아먹는 아편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한 부모의 자녀를 실추시킨 거예요. 실족시킨 거예요. 그 자녀가 나중에 공산주의를 만들었어요. 공산주의는 조직적으로 지금도 이 시각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을 순교로 이끌었습니다. 한 사람. 김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어머니 강반석 씨는 장로교 목사 딸이었고요. 그의 오빠도 강진석 씨도 목사였다고 해요.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장로교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회고에서 김일성의 어머니는 항상 졸고 있었다, 예배에서. 그리고 지루한 목사의 설교는 계속 반복되었다. 이런 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자신을 우상화한 많은 내용에서 성경의 내용을 가져왔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그 교회를 다녔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어머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한 사람이, 한 자녀가 예배나 종교 회의를 느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반대로 생각해 보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큰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자녀 한 자녀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가르칠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자라서 이 나라에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모르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육아에 지치신 여러분, 사명을 가지시기 바라요. 육아는 단순히 자녀를 키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게 되면 얼마나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되는지, 아까 경주 최부자 한 가족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던 것처럼 믿음에 바로선 한 사람이 자라나서 얼마나 이 어두운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자녀, 한 아들, 한 딸,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하라.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박가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야. 그래서 실제로 여기다가 박스에 이 말씀을 아주 착 조기에 적어서 접어서 넣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매 뭐라 그러죠? 매주자라고 그러나요? 예, 그걸 만들어서 여기다 붙이잖아요. 문에다가 달잖아요. 손목에 차잖아요. 그 박스를 열면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쉐마 말씀이. 평생에 이 정통 유대교인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작은 민족이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축복을 또 약속하시네요. 신명기 11장입니다. 2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하나님 사랑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이 미국에 와서 이민의 삶에 와서 저와 여러분과 강대한 나라들과 경쟁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너희에게 이런 경쟁력을 주겠다는 것, 뿐만 아니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 경계는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의 영역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것이다. 너의 축복은 너희 아버지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자녀에서 더 확장되고 너희 손주들에서 더 확장될 것이다. 야곱이 요셉을 향한 축복처럼 너의 가지는 담을 넘었고 그리고 내 선조의 축복이 나에게 이른 것보다 너의 축복이 더욱더 번성하게 될 것이다. 축복해 준 것처럼요. 축복은 확장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확장이에요.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확장의 축복만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한 대에서 끝나지 않고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영영이 하나님의 이름을 복되게 하는 선포하는 가문, 가족, 교회, 민족, 여러분의 기업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 구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우리를 살리는 한 가지, 축복의 한 가지, 우리의 복이 점점 확장되어진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복이 이 땅에서만 일시적인 축복되지 않도록 영원한 복이 되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구원을 받는 영영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분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잊지 마시고 우리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신앙을 전수하는 것, 우리 샘물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가정들의 자녀들에게, 그 손주들에게 내려가시고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주님, 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함에 끝이 없게 하소서. 성령 충만함에 끝이 없게 하소서 하는 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진실된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경외가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바라보는, 교회들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간증이 되고 영광이 되고 선포가 되는 그런 축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주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되 사랑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조차 우리는 알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이 특별 기도 기간에 주님 축복해 주시사 전에 없던 깊은 사랑 가운데 빠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놀라운 간증들이 이 기도기간에 우리에게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사랑이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